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5월 7일 목요일의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혜입니다. 오늘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봄 이불 세트 판매 이런 검색어가 떠있더라고요. 뭔가 괜히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해져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봄도 거의 다 지나가고 해서 봄 이불 세트를 더 저렴하게 파는 곳들도 많았고요. 시원하고 깨끗한 여름 침구류를 새로 구입하시라 뭐 이렇게 광고하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아 정말 내년에 사용할 포근한 봄 이불 세트 저렴하게 구입해놓고 싶고 올 여름 쓰면 좋을 시원한 여름 침구류 세트도 새로 구입하고 싶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이 봄날 또 어떤 생각을 하시며 이 시간까지 오셨나요? 자,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뉴스통.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남광규 소장님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더 밀도 있게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도 있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와 날씨, 환율, 기름값 정보 등도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평양 순안 국제공항 인근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장과 관련한 시설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가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칠리 탄도미사일 지원시설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시설 중 천장 고도가 높은 건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와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설의 정확한 기능은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건물과 지하시설 배열과 규모로 볼 때 인근 탄도미사일 부품 공장에서 운반된 부품을 조립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6일 한국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향에 대해 올해 공개 활동 횟수가 역대 최소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김 위원장의 올해 공개 활동 횟수가 이날 기준 17차례로 동기평균 50회에 대비해 66%가 감소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군 전력과 당정회의를 직접 챙기는 등 내부 전열 재정비에 집중하고 코로나19가 겹쳐 공개 활동이 대폭 축소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6일 북한군의 비무장 지대 내 한국군 감시초소 총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당국에 조사 내용을 제공하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대중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조사 진행 상황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사팀 참관인 자격으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스웨리의 스위스 장교가 현장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특별조사팀은 당시 근무했던 관계자들을 면담한 뒤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 약 93만 명에게 월 400달러씩 3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 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약 1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7일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증가해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 5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사흘간 0명이던 지역 감염 사례가 경기에서 1명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81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 대구에서 1명 발생해 총 256명으로 늘었습니다.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86명 늘어 총 9419명이 됐고 치료 중인 확진자는 1,135명으로 83명이 줄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중국에 파견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판케르크 호버 신종 질병팀장은 현지 시간 6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요약 보고에서 코로나19 기원 조사와 관련해 전문가를 중국에 보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원성 감염증의 기원을 찾기 위한 접근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처음에 다른 동물과의 노출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6일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자국의 의료검사 체제에 불안을 느낀다는 답변 비율이 68%에 달했습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14%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베 신조 총리가 긴급사태 발효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선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에 비해 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정책을 펴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양정화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주셨었는데요. 오늘의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한국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예, 그런 가운데 북한의 간부들도 이 철도 연결 사업에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로 노후화된 철도를 현대화할 수 있는 기회라 경제적 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 여기서 철도 연결 사업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동해 북부선 건설은요.
네.
이 남북 철도 연결의 일환이고요. 강릉에서 고성 제진역을 잇는 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부산에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와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건설하겠다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이런 구상을 밝히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네, 북한 간부들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데일리 NK가 최근 평양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간부들의 반응을 전해들었는데요. 남측이 우리의 노후화된 철도를 현대화해주고 이를 통해 러시아까지 인적, 물적 이동에 대한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로서도 이 협력 사업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게 바로 간부들의 입장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예, 또 북남 철도가 연결된다면 외화 취득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말은 북남 협동 철길 건설이지만 우리가 인력만 동원해주면 남조선이 알아서 놓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손해볼 거 없다 이런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아무래도 남북 교류 협력 이런 차원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남북 철도 협력 사업은 네. 향후에 이제 남측에서 정권이 교체되거나 남북 간 정치적 갈등이 발생해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손해볼 게 별로 없다 이런 게 또 북한 간부들의 네. 생각인데요. 이제 개성공단의 경우는
네.
남한이 갑자기 협력을 중단하면 이제 뭔가 물자를 빼내거나 아니면 좀 타격이 있었는데 이 철길은 한번 놓으면 해체할 수도 없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일방적 이득이 아니냐 이러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인다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뭐 여러 면에서 이득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남북 철도 협력 사업의 실제적인 개시까지는 사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네, 특히 이번 사업의 경우는
네.
동해선을 잇는 거기 때문에 이 동해안에 위치한 군 시설들로 인해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에 따라서 군 시설 이전도 가능하겠지만요.
네.
이 군 시설을 핑계로 해서 동해안이 아닌 내륙으로 돌아가는 구간을 설치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네. 수도 있거든요. 소시통에 따르면 군 집합 병영 지구나 공군 비행장 등 군 위수 구역들을 모두 돌아가는 철길 지형을 아마 제공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 내륙으로 돌거나 산 밑으로 굴을 파는 거는 남조선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그렇군요. 주민 동요도 좀 우려되는 사안 중 하나라고요?
네, 또 내부에서는 네. 이 철도 연결 사업이 시작될 경우에 주민들이 좀 동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다고 해요. 이 소식통에 따르면 철도 협력이 시작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남조선의 기술과 자본을 주민들이 목격하게 되지 않겠냐면서 지금까지 이제 조선의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주민들에게 미칠 사상적인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남북 철도 협력 사업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더 살펴볼까요?
네, 북한 당국이 지난달 말에 전국의 지방 산업 공장들의 자력 갱생을 강조하면서 이 부족한 자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국산화 자재 생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지시문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북한 당국은 지난달 21일에 이런 지시문을 내렸는데요. 내각의 결정에 따른 거고요. 이 자재가 없어서 생산이 중단돼 있는 전국의 지방 산업 공장들에게 이 4월 전원회의 사상에 따라서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자재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내용의 지시문을 하달했다는 겁니다.
결국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는 건데 그만큼 이 북한의 공장들의 운영 상황은 심각하다고 봐야겠네요.
네,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이런 생필품이 부족한데요.
네.
그중에서도 양말이나 신발 이런 피복들의 부족이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지방의 경공업 공장들의 경우는 자재 부족으로 현재 거의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 원산 구두공장과 흥남 구두공장의 경우는 2000년대 초에 들어온 한국산 자재를 2010년까지 묵혀두면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네.
예, 금액으로 목표를 세운 액상 계획을 맞추거나 간부들의 신발 생산만 하는 정도로 최소한으로 가동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중국산 자재를 들여와서 조금씩 생산을 하다가
네.
현재는 기계가 녹슬 정도로 아예 아이고.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근데 올해 들어 자력갱생 이 정신이 부쩍 북한에서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결국 국산화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거죠.
네, 북한 당국은 이번 지시문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로 앞으로도 경제 난항들이 자주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가가 자재 공급을 해줄 수 없는 조건이니 언제든지 공장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 수입산 자재를 최소한 줄이는 방향에서 수입산 자재를 20%, 국산화 자재는 80%로 해서 우리식의 지방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시를 동시에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지시문을 하달받은 이 현지 공장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뭐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네.
없겠죠. 뭐 현재 기술도 부족하고 또 새로운 자재를 이제 국산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것도 역시 그 원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네.
이런 것이 다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국산화 자재를 해결하냐 이러면서 이제 좀 난감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다 외국산 자재로 해결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또 이렇게 자재나 원료를 바꾸는 게 좀 어렵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만약에 이제 현지 상황이 너무 어렵다면 생산 계획 자체를 좀 조정을 해줘도 좀 상황이 펴질 텐데
그렇죠.
위에서는 계획은 낮춰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자력갱생 정신만 강조를 하니 앞이 캄캄한 상황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정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지난 시절의 추억을 잘 담아내서 인기를 끌었던 응답하라라는 드라마 시리즈의 연속 선상에 있는 드라마입니다. 90년대 추억과 노래들을 군데군데 녹여내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 삽입 음악인데요. 원곡은 1999년에 이정열이라는 가수가 발표한 거고요.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 듣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입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쩍 더워진 날씨.
예, 이제 여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2주간 전 세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떠들썩했잖아요. 4월 15일 태양절 참배에 김 위원장이 불참했다. 이러면서 관련된 논란이 정말 많았죠. 먼저 지난 2주간의 논란에 대해 좀 간략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2주 동안 전 세계가 정말 네. 아주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그 시작은 정말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는 이 장소에서도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국민통일방송 우리 자매 데일리 NK에서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뭔가 신뢰관계에 관련해가지고 좀 시술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뭐 여기까지는 이제 김정은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특히 이제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날 모습을 그렇죠.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걸 받아서 바로 미국의 CNN에서 의식불명이다. 네, 거의 뭐 사망상태다. 네. 이렇게 보도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막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아, 과연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가끔 언급을 했는데 잘 알고 있다. 네. 뭐 건강을 기원한다. 다소 좀 모호한 표현으로 김정은 이상설에 뭔가 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느낌을 갖게 했죠. 그러다 그다음부터는 뭐 걷잡을 수 없이 김정은이 사망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황이다. 뭐 수술 중 사망했다. 막 이런 막 온갖 소식들이 국내외 또 각종 어떤 또 개인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해외
맞습니다.
보도에도 나오고 네. 또 이제 때마침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번에 그 태영호 당선자, 지성호 당선자 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사망 가능성을 거의 뭐 상대 90% 이상 네. 높게 보는 바람에 야 정말 뭐 이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2주 동안 정말 전 세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상을 둘러싸고 그렇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20일 만이죠. 5월 2일 날 네.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 공장 중공 식장이 이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뭐 그간에 있었던 모든 그 어떤 보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네, 뭐 정말 이런저런 소식이 많았죠. 우리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 그렇게 정말 최초 보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너무 막 사망설까지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됐던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실히 김 위원장이 20일 가까이 자행을 한 것 자체는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20일 동안 모습을 안 보였다 하는 것은 뭐 이게 누구라도 관심을 네.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지난 2014년도인가요? 그때 그 가을쯤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40일 정도 안 보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상이 있는지 됐지만은 나중에 이제 발목 부상 해가지고 이제 네. 그 목발을 짚고 나타난 모습이 이제 우리가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제 간혹 며칠씩 보이지 않는 모습은 있었지만은 네. 또 이거는 뭐 북한 체제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20일 동안 안 보였고 특히 이제 이런 그 신병 관련해가지고 의혹이 증폭된 것은 네. 4월 15일
그러니까요.
김일성 생일날은 이제 북한에서 최고의 날이기 네. 때문에 더구나 이제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는 김정은으로서는 반드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이후로 이게 증폭이 되었죠. 정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뭐 데일리 NK에서 보도했을 때만 하더라도 워낙에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러 가지 성인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CNN 보도가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건 이 네. 것이 너무 확대되어 나가는데 하나의 그런 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글로벌에서 뉴스가 이렇게 터지니까 예. 논란이 정말 컸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한 듯이 북한은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20일 만에 공개하면서 그의 건재를 과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습을 드러냈다고 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기엔 또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2일 조선중앙TV를 통해가지고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
네.
외관상 보게 되면 뭐 그전하고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좀 밝은 표정이었어요.
네.
그리고 얼굴색도 좀 약간 좋아진 듯한 느낌도
그러니까요.
들고. 아 그런데 몰라요. 이게 보기에 따라 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다리를 유심히 봤는데 아무래도 그전에 그 발목 네네.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그 발목 위 부분 장단지 이런 부분이 좀 제가 느낌상 전에 비해서 조금 불편한 듯이 보였어요. 네.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은 네. 또 이게 또 너무 또 근거는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였는데 그리고 또 뭐 일부 또 국내 의사가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련 그 보도를 보면서 이제 손목에 주사 자국이 있는 네. 걸 보고 뭔가 약간은 간단한 실수라도 바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는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어떤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20일 동안 뭔가 네. 그 좀 약간 그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무슨 조치라도 있지 않았는가 그런 뭐 여지는 아직도 뭐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 중국 이런 주변국들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북한 내 상황이 안정돼 있다. 이걸 빠르게 확인하기도 했는데 북한 내에서 갑작스럽게 급변 사태가 발생하는 건 사실 북한을 포함해서 주변국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판단 그런 것 때문일까요?
네. 네 결과적으로 이번 어찌 보면 소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결국 우리 정부 발표가 맞았어요. 사실 정부에서 뭐 아무 이상 없이 건재한다. 또 뭐 몇 분이 네.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맞은 것이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에 경우죠. 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이제 유고 네.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일종의 북한이 비상사태 혹은 더 나아가게 되면은 급변사태로 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만약에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우선 뭐 우리로서도 정말 뭔가 대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작전계획 5029가 있어가지고 미국과 한미연합사에서 만약에 북한에 어떤 이상징후가 있었을 때 네. 그게 한 6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뭐 내부 쿠데타나 뭐 정권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뭐 대량 난민이 발생하거나 또 핵 관련해가지고 사고가 발생 이런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그 준비는 돼 있습니다. 있고 또 중국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준비되어 있죠. 중국은 뭐 북한하고 이렇게 국경을 연해있기 때문에 네. 또 하나 북한의 그런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중국이 뭔가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선점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한 4단계 정도로 북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에 어떤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네.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대거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난민을 차단하는 거 그리고 이제 중국군이 북한에 진입해가지고 필요한 시설, 특히 이제 핵 관련 시설 네.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도 평양을 가지고 네. 이제 중국이 접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대로 또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미국도 이 중국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네, 또 그쵸. 중국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게 또 북한의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지요. 또 북한 내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우선 그 핵 문제,
예, 네.
핵을 누가 과연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게리 셰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 그 4월 24일 VOA를 미국의 소리 통해서 미국도 만약에 북한 사태에 대비한 다양한 긴급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뭐 소요가 발생한다. 뭐 평양에서 뭐 쿠데타가 발생한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어떤 뭐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걸 계획한 또 다양한 경우를 상정한 미국 나름의 비상 계획이 또 있어요.
그렇군요.
또 우리는 또 미국하고 네. 한미 연합사가 같이 하는 작전 계획 작계라고 그러죠. 5029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북한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 중국 우리도 나름대로 어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 정세가 정말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다들 하고 있는데 사실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 특히 북한의 권력층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게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각국 정부에선 어떻게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나요?
네, 북한이 이제 워낙에 폐쇄적이고 네. 그 또 전체주의 또 독재 국가고. 최고 지도자가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최고 지도자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네. 이게 보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비롯해가지고 이 서방 국가들이 동향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각 국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찰 자산을 네. 활용하는 이게 이제 기술적인 것이죠. 그래서 대북 정찰 자산을 활용해가지고 북한 내부를 24시간 감시하고 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미국이 RC-12 네. 감청 정찰기 3대를 가지고 동시 띄워가지고 감시를 했습니다. 네. 그밖에 이제 뭐 위성 정보를 통해 가지고 북한 내 주요 시설 또 김정은 관련 동향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정보를 또 받죠. 그리고 내 각 국가 이제 정보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네.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북한 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북한 내의 인적 그 어떤 그 관련돼 가지고 네.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걸 가지고 휴미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얻어서 이제 아는 경우죠. 그래서 이번 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오보가 나온 게 북한 내부에 뭐 어떤 소식통 인용해 가지고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실 북한은 또 워낙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극비리 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오류가 많이 발생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최근에는 이제 북한 주민들하고 이제 휴대폰을 통한 직접 네. 통화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북한 주민들로부터 북한 내부 동향을 또 이렇게 소식을 받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북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또 북한 관련 정보도 수집을 하고 있네요. 자. 네. 이번에 또 다시 주목을 받은 게 후계 문제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병고를 당했을 경우 과연 누가 그 뒤를 이어 북한 체제를 통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았잖아요. 어떤 주장들이 제기됐었죠?
네, 이번에 이제 뭐 김정은 신상설과 더불어서 그럼 네. 이제 누가 만약에 그럴 경우 가장 많이 되었던 건 여동생 김여정이죠. 그렇죠. 이번에 사실 이제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준공식에 참석했는데 바로 옆자리에 또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뭐 북한은 워낙에 뭐 백두 혈통을 네. 해가지고 어떤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또 이제 김여정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이죠. 당 7기 5차 전원위에서 당 제1부부장이 임명이 되어 있고 또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또 계속 또 네. 보선이 됐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지난 3월 말인가요? 그 뭐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친서를 자기가 네.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이죠. 일종의 담화를 가지고 김여정이 두 번이나 네.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담화를 발표했어요. 이걸 보고 야 이게 뭐 정말 실질적으로 김정은 다음에 2인자가 아닌가라는 추정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뭐 김여정이 일단은 유력시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북한은 아무래도 이제 통치 기반이 네. 그래도 물리력이니까 이제 군이 역시 군부가 그렇죠. 일단 그 위기 시에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당인데 당에서 중요한 예를 들어서 당 상임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백두혈통과 관련해서 김여정이 가장 많이 얘기될 수밖에 없는데 한편으로는. 네. 여성이기 때문에 예, 북한에서는 사실 여성이 정치 지도자도 하는 경우는 좀 꺼리는 네네. 또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아직 그 좀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가 아주 강하게 남아 있고 네.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여성이 어떤 뭐 이렇게 지도자 역할 하는 걸 다 이걸 했어요. 그래서 뭐 공개적으로 그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그 이제 부인은 그렇게 공개적인 활동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백두혈통이라고 하지만은 김여정이 또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할 수 있을까 했을 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뭐 이렇게 겉으로 얼굴만하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인 힘들 거다. 그러면 결국은 군부와 네. 노동당 당이죠. 네. 당 핵심 인부들이 얼마큼 서로 결속력을 가지느냐, 협력할 수 있느냐, 네. 뭐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과도기적으로는 이제 북한 엘리트들 사이에 집단 지도 체도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통 네. 과거 구소련이나 중국도 그렇고 그런 체제 내에 좀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거쳤다가 예. 뭐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고 그런 패턴을 그런 어떤 과정을 밟아왔죠.
네, 그럼 뭐 중국처럼 집단 지도 체제를 선택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사태가 네. 발생했을 경우 지금 일단 믿을 것은 네. 그래도 북한은 결국은 이제 조직이 장악하니까 당 군이죠. 여기 당군 그 엘리트들이 네. 권력자들이 얼마만큼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느냐 그 여부인데 권력 투쟁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이 집단 지도 체제가 장기화되면은 또 뭔가 체제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들어요. 한편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지금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70년 넘게 1인이 그냥 혈통을 생겨가지고 이거는 21세기에 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뭐 집단 지도 체제를 겪으면서 오히려 지금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네. 그런 어떤 뭐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뭐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죠. 또 과거 소련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네. 과거 스탈린 사망했다거나 아니면 뭐 저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기 전에 소련 그 지도자들이 연쇄적으로 사망을 했어요. 고령 때문에. 그런데 고르바초프 등장하면서 개혁개방으로 나가면서 집단지도 체제 네. 중국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 집단 지도 체제로 가게 되면 약간은 개방적이고 좀 개혁적인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죠.
네, 오늘 전격 분석 시간에는요 그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된 이야기들 밀도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남광규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요즘 너무 좋아서요. 나도 아름다운 구속 좀 받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하는 청춘 남녀분들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들어볼까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소식과 함께하는데요. 김지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또 재미있는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아, 네. 몇 년 전부터 네. 남한에서는 1990년대생을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분류하면서 어떤 가치관과 성향을 갖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90년대생이 남한 사회의 소비 성향과 유행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인데 중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우링 허우라 불리는 중국의 90년대생들의 특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책이 네. 잘 팔리고 했잖아요.
네네.
중국도 비슷한 것 같은데 지우링 허우 구체적으로 어떤 세대인가요?
네, 지우링 허우는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를 뜻하는데요. 중국 내에선 제2기 소황제 세대, 모바일 세대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모바일 세대라면 뭐 어렸을 때부터 손전화 같은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세대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런데 소황제 세대란 무슨 의미인가요?
아, 네. 중국의 90년대생은 네. 산하제한 정책으로 대부분 외동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들의 이제 가정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제 부모님 두 분이 계시고
네.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조부모님이 각각 네 명이 계시고 자녀는 한 명인 이런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소왕제, 소공주 대우를 받고 자란 세대라고 합니다.
네, 아주 귀하게 네. 공주 대접받고 왕자 대접받고 이렇게 중국의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자랐다는 것 같은데요.
네.
1990년대는 사실 중국이 한창 개혁개방으로 경제 성장을 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지우링 허우 세대는 아무래도 좀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우링 허우는요. 경제발전이 안정된 시기에 성장해서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고 또 중산층 개념이 도입됐던 시대에서 자랐습니다. 개혁개방 초기이던 1980년대 중국에는 생필품을 살 때 배급표를 내야지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 남아있어서 소비에 제한이 따랐는데요. 하지만 1993년 중국 정부가 배급표 발급을 중단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자유로운 소비 활동이 가능해졌죠.
네.
이것이 바링허우라 불리는 1980년대생들과 1990년대생들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바링허우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 제가 막 해결되기 시작한 개혁개방 초기에 성장했다면 지우링 허우는 경제발전이 안정된 시기에 성장을 했던 것이죠. 또 지우링 허우의 부모 세대 또한 경제개방으로 인해서 보다 급진적인 관념과 개인재산을 가지기 시작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네, 경제발전 혜택을 톡톡히 누린 세대인 만큼 확실히 뭔가 이전 세대와는 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지우링 허우의 특징은 어떤 건가요?
아, 네. 앞에서 지우링 허우가 모바일 세대라고 했는데
네.
또 다른 말로 인터넷 세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개인 인터넷 소통망을 잘 활용하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네.
또 그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카이쇼나 도우인 같은 이런 어플들을 이용해서
네.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개인 인터넷 소통망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점, 맛집을 찾고 전자상거래 앱을 통해서 중국 생산 상품뿐만 아니라 본인의 취향에 맞는 다른 국가들에서 만든 그런 상품들을 구매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를 또 개인 인터넷 소통망을 통해 올려서 사용 후기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익숙합니다.
네, 지우링허우가 선호하는 직업도 또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네, 지우링허우는요. 안전성이 높은 직업, 공무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국의 네. 젊은이들과 좀 비슷한데요. 네. 90년대생 공무원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직업에 비해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2020년 중국의 공무원 시험 거카오 신청자는 139만 5,845명이었습니다.
네.
전국 평균 경쟁률은요, 52.94 대 1이었고요. 가장 인기 있는 공무원 직무의 경우는 경쟁률이 2,315 대 1이었대요.
대단하네요. 네.
또 네.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인기 있는 직종인데요. 중국의 지우링허우 중에는 90년대생 특유의 감성과 세련됨으로 의류라든지 외식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 교사라든지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직도 인기 있고요. 최근에는 개인 인터넷 소통망에서 유명한 사람을 말하는 왕홍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의 90년대생들은 뭔가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소비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90년대생 소비 행태를 분석하는 책들도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90년대생이 온다, 이게 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지우링허우는 어떤가요?
아, 네. 한때 중국의 20대들 사이에서는 좋아하면 산다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졌었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이라면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 갖는다는 것이죠. 지우링허우가 추구하는 개인 선택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네.
이들에게 있어서 소비란 자아실현의 수단 중 한 가지였던 것이죠.
네.
하지만 이제 지우링허우도 이제 20대 중반이 된 만큼 더 이상 충동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지우링허우는 물건을 살 때는 품질을 보고요. 음식을 살 때도 영양 정보와 신선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네, 기본을 철저히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지우링허우를 겨냥해서 기업들이 물건을 팔 때 뭔가 남다른 전략으로 판매를 하나요?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유명 연예인이 광고를 하기만 하면은 매출이 오르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다고 하네요. 똑똑한 소비자가 된 현대의 지우링허우를 잡으려면 품질과 가격 대비 성능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고요.
네.
여기에 뭐 유명 상표나 개성 있는 디자인까지 갖췄다면은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업들 지우링허우 겨냥하려면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흥미로운 중국 관련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지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부,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참 많죠. 그럴 때 아, 나 걔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 표현을 영어로 배워볼게요. Drive something nuts 라고 하면 무언가가 날 미치게 만든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그래서 그녀가 그가 나를 미치게 만든다 이 표현은 She drives me nuts 또는 He drives me nuts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많이 쓸수록 사실 안 좋은 말이긴 하죠. 특히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정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해소 차원에서 한 번씩 She drives me nuts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5월 8일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저녁부터 황해도와 평안남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3도, 해산 5도, 청진 8도, 강계 함흥 10도, 신의주 개성 원산 12도, 사리원 해주 13도, 평양 1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14도, 신의주 청진 18도, 강계 해주 함흥 19도, 원산 해산 20도, 사리원 21도, 평양 22도, 개성 23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현지 시간 6일 국제유가는 엿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3% 내린 23.9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금값도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3% 하락한 1688.5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13.06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평양순환국제공항 인근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장과 관련한 시설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가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칠리 탄도미사일 지원시설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시설 중 천장 고도가 높은 건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와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설의 정확한 기능은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건물과 지하시설 배열과 규모로 볼 때 인근 탄도미사일 부품 공장에서 운반된 부품을 조립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6일 한국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향에 대해 올해 공개 활동 횟수가 역대 최소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김 위원장의 올해 공개 활동 횟수가 이날 기준 17차례로 동기 평균 50회에 대비해 66%가 감소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군 전력과 당정 회의를 직접 챙기는 등 내부 전열 재정비에 집중하고 코로나19가 겹쳐 공개 활동이 대폭 축소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6일 북한군의 비무장 지대 내 한국군 감시초소 총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당국에 조사 내용을 제공하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대중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조사 진행 상황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사팀 참관인 자격으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스웨리의 스위스 장교가 현장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특별조사팀은 당시 근무했던 관계자들을 면담한 뒤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 약 93만 명에게 월 400달러씩 3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 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약 1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7일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증가해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 5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사흘간 0명이던 지역 감염 사례가 경기에서 1명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81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 대구에서 1명 발생해 총 256명으로 늘었습니다.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86명 늘어 총 9,419명이 됐고 치료 중인 확진자는 1,135명으로 83명이 줄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중국에 파견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판케르크 호버 신종 질병팀장은 현지 시간 6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요약 보고에서 코로나19 기원 조사와 관련해 전문가를 중국에 보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원성 감염증의 기원을 찾기 위한 접근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처음에 다른 동물과의 노출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쓰면 쓸수록 닳고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심장과 뼈와 뇌는 쓰면 쓸수록 건강해지고 좋아진다고 합니다. 심장을 강화해주는 근력운동,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점프운동, 그러니까 줄넘기, 제자리뛰기 같은 운동, 그리고 뇌에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몸과 정신을 더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소중한 심장과 뼈와 뇌, 그리고 마음까지도 소중하니까 매일 더 건강하고 활기 넘치게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만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립니다. 항상 서로의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하죠. 특히 가족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더 그래야겠죠. VOS의 눈을 보고 말해요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만나요.
혼자 지내는 연습